순회 전도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공식적으로 신학교도 나오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우리를 증가할 만한 보증할 만한 추선수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야말로 굴러온 돌이 있는 돌을 파내는 것처럼 순회 전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는 우리처럼 추선서가 없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변증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보고만에서 낳은 너희가 내 추선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거하면서 말씀을 전했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들 어떻게 쾌락과 향락의 도시였던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중생하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는 그들 자신이 사도 바울의 추천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한 개인의 삶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편지가 아니었다. 그러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였죠.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가 물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일어나는 변화인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는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3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없었더라고 하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을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고린도에 왔고 고린도에 왔기 때문에 자기를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했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자신의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피력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주제를 이제 바꾸어가지고 새 언약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탁월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느냐? 그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순회 전도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옛 언약의 가르침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돌아가도록 설득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또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다시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도래한 새 언약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옛 언약이 예표했던 구속사역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심으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사도 바울은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당시 유대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었던 이 순회 전도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 중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죠.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지금도 뭐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다시 모세의 규례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다시 그들을 새 언약의 시대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미 물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미 새 언약의 시대 안에 있지만 그러나 마치 옛 언약의 시대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새 언약의 탁월성을 옛 언약과 비교해서 말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라고요? 한 영혼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택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노아 언약이 나타나죠. 9장에, 창세기 9장에. 그 다음에 15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 언약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29장에 보면 모압 언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옛 언약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내산 언약인데 출애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이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이다 라는 이 말을 했는데 그야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역사요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린 역사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언약의 수호자들이라 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고 말했으니 너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말았죠. 그래서 나중에 아합 시대 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주 섞인 말로 이런 말을 했는가? 이스라엘은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를 죽였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결국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고 실제로 사로잡혀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였죠?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했죠.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왜 새 언약이 필요했습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뭐가 된 거예요? 남편이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된 것은 사실은 언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이신 그분과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사화복을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장치로서 결혼이라고 하는 예식을 우리 가운데 비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처럼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옛 언약에 율법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장치가 있었더라면 또다시 새로운 언약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옛 언약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옛 언약이 파기되고 새 언약이 필요했던 이유가 옛 언약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리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했는가 하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자발적이 되죠?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운 일을 할 때,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일을 할 때 자발적이 되죠?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발성이죠.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 11장 20절에도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옛 언약은 율법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너희들 못 지키지. 그래 지킬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나만 믿고 나만 바라봐 라고 말하는 것이 새 언약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의 내용은 율례와 법도를 기쁨과 감사로 지켜 행하도록 하는데 새 언약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의 결함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본문 6절에서 옛 언약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율법 조문이라고 표현하면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옛 언약을 율법 조문이라고 말했냐 하면 다름 아니라 율법이 문자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돌에 기록하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잃을 수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었느냐? 옛 언약의 시대는 거룩하고 위롭고 선한 규범으로서 율법은 주어졌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는 아직까지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약 교인들은 전혀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구약 교인들 중에도 주의 율례와 규례를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령의 은혜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안에 아직까지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은 주어졌는데 율법을 파괴한 죄의 저주를 해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형과 상징으로는 주어졌지만 실체로는 주어져 있지 않았다 그 말이죠.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카드 빚 많이 쓰시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제가 너무 카드 빚을 많이 요즘 사람들이 그렇죠, 그죠? 예. 카드를 이렇게 쓰잖아요. 막 쓰죠, 그죠? 그런데 예. 대개 요즘 그 젊은 사람들 보면 월급을 예를 들어 20일 날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20일 날 받을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죠 보통?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월급 통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뭐예요? 빚쟁이에요. 그렇죠.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은혜의 실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불해서 즉 이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사면을 받아 누렸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 뭐랄까요? 이 딱지 같은 거 하나 받아놓긴 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역사 가운데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옛 언약이 불완전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전까지는 율법은 뭐냐?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감추어져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죄가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 죄를 이제는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내는 기능을 해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없었던 죄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본래 있었던 죄를 죄로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물론 인간에게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도덕적 자각, 도덕적 의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심만으로는 인간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양심도 더럽혀졌고 양심의 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율법만이 인간의 죄를 죄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의 율법을 통해서 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의롭고 선한 것을 명하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의식하게 되고 또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던 이 죄의 침전물들이 떠오르게 되어지면 죄가 역사에서 온갖 악을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너는 죽어야 될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정죄를 받게 되고 또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뭔지 모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 자체는 의롭고 선한 것인데 이 의롭고 선한 것을 행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명하는 이 율법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죽도록 만다 그 말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옛 언약의 시대에 뭐가 주어졌느냐 하면 속죄 제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율법이 주어지고 십계명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제사 제도가 주어지고 있음을 출애굽기 25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성막에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죠. 특별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신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매년마다 1년마다 반복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희생제물의 피 자체가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구약의 속죄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이 말은 신약시대 백성들처럼 죄사면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도 죄사면을 받아 누리긴 했는데 실체와 그 다음에 현실로서가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들은 죄사면을 받아 누렸다는 점에서 불완전했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필요성이 없었다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월급 우리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다 써도 크게 문제가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월급이 때가 되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누가 계속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카드 회사에서 우리가 외상으로 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신 돈을 지불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다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옛 언약 백성들도 죄 사면을 받아 누렸지만 만약에 그 상태로 끝이 나버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 정말 이것처럼 방만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새 언약이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구속받은 신자의 마음 안에 율법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구약시대 사람들도 율례와 법도를 즐거워 했습니다. 시편 119편 같은 데 읽어보시면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표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언약을 성취한 시대를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들은 아직 어떤 한계 가운데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직 실체로 드러나지 않은 형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뭐였느냐? 정죄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로 율법을 율법 조문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이 죽이는 것이 되느냐? 제가 앞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좀 더 분명하게 제가 세 가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율법이 죽이는 것이 되느냐? 첫째로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데 반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래야만 살리라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내는 일, 죄 자체를 드러내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만든다라는 점에서 죽이는 것이 됩니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인됨의 실상을 깨닫게 하지요. 하이데베르 이론답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본래 인간의 자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하심 앞에 범죄한 자로 설 수밖에 없죠. 율법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해요. 넌 하나님의 엄연한 진노와 심판 앞에 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율법에 대한 완전한 표준은 제시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감은 주지만 이것을 순종할 마음과 능력은 율법은 주지 않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율법은 사람의 죄된 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죽이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과 율법은 칭의에서는 대립되지만 성화에서는 일치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칭의에서는 대립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우리는 죄인됨을 깨닫는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피하라고 말하죠. 이런 면에서 율법과 복음은 대립돼요. 그러나 성화의 상태로 들어가면 율법이 뭐가 돼요? 대립되지 않고 일치되어서 율법을 이제는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청구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거는 정말 잘못 복음을 오해하신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대립되는 자리에 놓지 않고 그것을 내 속에 두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율법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십니까? 성령과 복음이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옛 언약의 시대, 다시 말해서 율법만 주어지고 은혜는 실체로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이 불러일으키는 이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는 많은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옛 조문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그 의로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옛 언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이 글자로 새겨졌을 뿐 이 계명과 율법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연하게 드러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하지만 순종하도록 만들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죽이는 것이었지만 영으로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을 성취하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사실의 기초에서 율법 조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조문의 직분, 의문에 속한 직분도 참 탁월하지만 이 영의 직분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계속 선포하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해서 살펴봤던 바대로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옛 언약의 직분은 죽게 하는 직분, 죽이는 직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모세가 잘못이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뭐 우리에게 없었던 죄를 막 만들어낸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CT 촬영을 해서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T 컴퓨터 단층 촬영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암을 만들어냈어요? 아니죠. 그것이 암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암을 다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인간이 앓고 있는 죄라고 하는 질병의 심각성을 보여준 것이죠. 때문에 율법은 절대로 악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보여주고 범죄한 자에게 너는 범죄했으니 죽어야 된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긴 하지만 율법 자체가 죄를 범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하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녀 키워보면 다 느끼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강박한지 조련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바울은 이런 율법을 선포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에 영광스러움을 설명하면서 모세가 십계명을 두 번째 받아왔을 때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처음 받아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던져서 깨웠습니다.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와 당신들과 이제 언약이 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죠.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어 오라 그랬습니다. 다시 언약을 맺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다시 주셔서 모세가 내려갔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나타났죠? 모세 얼굴에 얼마나 휘황찬란한 이 거룩함, 영광이 드러나는지 백성들이 감히 모세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뭐라고 말해요?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그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었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권위를 높이시기 위함이 아니었고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의 영광과 권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맡아요 계시를 받은 이 모세의 독특한 위치,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 빛났던 그 영광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권위와 영광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율법 조문과 정죄의 직분도 이처럼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히 존재할 새 언약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함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을 통해서 정죄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도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하물며 인간의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하여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순종케 하시는 이 복음의 복된 직무를 맡은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을 쭉 생각하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옛 언약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이 영광스러운 이 영의 직분을 왜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그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정죄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죄인의 불복종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의인이시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래 인간은 율법 앞에서 무력함으로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인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바로 이 일을 증거하는 직분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이 직분이 모세의 직분과 비교할 때 얼마나 탁월한 직분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리스도 다 영광스럽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죄의 직분은 모세에게 속하고 의의 직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는 점에서 절대로 직분이 동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직분이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정오에 가로등을 켜면 좀 더 밝습니까? 정오에 가로등을 켜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로등이 켜져 있는 그런 상황이 마치 구약시대였다면 이제는 정오의 상황이 바로 신약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 언약이 예표였던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새 언약 하에서는 이제 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언약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가로등 켜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달이 태양빛 앞에서는 그 빛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처럼 율법도 복음 앞에서는 더 이상 영광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획기적인 일이었는지 역사가 어떻게 나누어졌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이 시간을 나누는 역사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일이 역사를 나누는 분기점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중심으로 옛 언약 시대와 새 언약 시대가 구분된 것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의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으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에도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요한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고 메시아를 전했지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눈으로 직접 세례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몇 살 차이 나요? 몇 살이 아니죠. 6개월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직접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뭐라고 말했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세례요한이 가장 작은 자라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면 세례요한이 우리 발 아래에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한 이 시대 안에서는 세례요한도 계시의 빛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죽음과 구속사건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역사의 과거의 사실로 이미 두고 살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 위치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새로운 시대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작은 자다라고 말씀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데 목사님이 왜 저렇게 이 이야기를 그렇게 뭐 열변을 토하는가 뭐 그렇게 중요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지요? 이것이 신앙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역사의 경륜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철학과 속임수에 농락당하지 않고 거짓된 복음에 놀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의 참된 자유함과 평안과 안식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때로 잘못된 말씀이 전파되면 그때는 신앙의 양심으로 거부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와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지 않겠는가 그런 쓸데없는 두려움에도 속하지 않고 벗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 생해지는 각종 규례나 절기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인간의 양심을 속박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이 큰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뭘 지켜야 되고 또다시 무슨 교회가 막 제시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뭐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신앙을 하지 않은 것 같고 하는 이런 잘못된 율법의 속박으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의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참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누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와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와의 차이를 똑바로 알아야 되고 이 새 언약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저는 단언컨대 율법이 반드시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순회 전도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해서 또다시 모세 율법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했고 이런 일을 감지했던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탁월성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새 언약의 사도라고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이미 해방되었는데 일제 식민 통치하에 있는 사람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대한민국 주권을 갖고 있는 자유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유시민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당연히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면 새 언약의 시대에 걸맞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질 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 성령을 제외한 율법 성령의 역사가 없는 율법은 늘 우리를 죽인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순환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득하는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다. 이런 방자한 삶을 살지 않고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식을 행하게 될 때 바로 이런 이 내용, 이런 복음에 대한 깨달음 안에서 이 성찬예식에 참여해야 이 성찬예식이 예표하는 실체, 죄사함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지 이런 이해가 없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의식에만 참여하면 당연히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은 그것은 무지요 착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지식과 믿음으로 이 귀한 성전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이지요. 세례는 주님께서 성찬하시기 전에 제정하셨고 성찬식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께서 이를 기념하여 행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주께서 또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을 재림 때까지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예식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예식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는 예식입니다. 무음 입교인만 참여할 수 있고 또 저희 교회 방문하신 방문 교인들 중에 혹시 성찬식에 참여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성찬 참여 신청서를 쓰신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 참여 신청서를 쓰지 않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신앙 고백을 제가 직접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적어도 그 종이에다가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성찬 참여 신청서를 쓰신 분은 방문 교인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